요한일서 12번 메시지 신선한 교통의 조건들 네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신선한 교통의 조건들을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스스로를 잘못 인도함. 1장 8절에서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본성 속에 내주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지주의 이단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 믿는 이들에게 예방접종하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거듭난 후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는 믿는 이들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일 믿는 이들이 거듭난 후에 본성 속에 죄를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들의 행동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비록 습관적이지 않고 다만 가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범죄는 그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죄가 여전히 있다는 충분한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교통에 아무런 방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은 오늘날의 완전주의 가르침, 즉 죄로부터 해방된 상태에 이룰 수 있다거나 혹은 이 땅 위의 생활에서 이미 이르렀다는 것을 정죄하고 있으며 죄 짓는 본성이 근절되었다는 그릇된 가르침을 무효화합니다. 그 가르침은 3장 9절과 5장 18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믿는 이들의 죄 짓는 본성이 완전히 근절되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스스로를 잘못 인도하고 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체험의 실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스스로를 잘못 인도하는 것입니다. 8절의 진리는 하나님의 실제와 신성한 모든 것들의 실제, 즉 그 전부가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의 실제와 영적인 모든 것들의 실제, 즉 그 모두가 그 영이심, 사람의 상태의 실제 등과 같이 복음서에서 전달되는 계시된 하나님의 실제, 참된 사실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것은 특히 거듭난 후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서 신성한 빛의 조명 아래 있는 우리의 죄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만일 우리가 거듭난 후에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러한 실제,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참 상태를 부인하는 셈이 됩니다. 우리의 죄들을 자백함. 9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여기서의 자백은 거듭나기 이전의 죄들을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후 우리의 죄들과 실패들을 자백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있어서 신실하시며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 안에서 의로우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죄들을 사하신다는 것이요. 그분이 우리 죄들을 사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의 의로운 요구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따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을 근거로 하여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말씀에 있어서 신실하시고 또 예수의 피에 있어서 의로우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신실하지도 의롭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하심을 위해서는 우리의 자백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하기 위한 그분의 사하심은 조건적이므로 우리의 자백에 달려 있습니다. 9절에서 요한은 사하심과 깨끗해 하심 둘 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하시는 것은 우리 죄들의 범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깨끗케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불의의 오점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불의와 죄들은 동의어입니다.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불의와 죄들은 우리가 잘못 행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죄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릇된 행동을 범하는 것을 가리키고, 불의란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한 올바르지 않은 그릇된 행동의 오점을 가리킵니다. 범죄는 하나님의 사하심이 필요하고 오점에는 그분의 깨끗케 하심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회복에는 그분의 사하심과 깨끗케 하심이 요구되는데, 이는 우리가 허물없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방해받음이 없이 교통 가운데서 그분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거듭난 후 우리의 죄 있는 상태. 10절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고 말합니다. 8절은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속에 죄를 갖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10절은 습관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심지어 외적으로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것을 더욱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내적으로 본성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외적으로 행동 가운데서 죄를 짓습니다. 두 구절 모두 거듭난 후 우리의 죄 있는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그러한 상태를 말할 때 사도는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제외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0절의 말씀은 실제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8절의 진리와 동의어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거듭나기 전후에 우리의 죄 있는 참 상태를 드러내십니다. 만일 우리가 거듭난 후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계시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8절은 내주하는 죄를 언급하고 있고 10절은 범죄하는 행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주하는 죄는 우리가 천연적인 출생으로 물려받은 죄입니다. 이 죄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 속으로 들어왔으며 지금은 우리 본성 속에 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도 죄가 우리의 타락한 육신 안에 거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구속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은 주님의 능력에 의해 구속되고 변형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때의 내주하는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일부분이 아닐 것인데 이는 우리의 변형된 몸 안에는 죄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요한은 만일 우리가 거듭난 후에 더 이상 내주하는 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속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 요한은 우리가 거듭난 후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이유는 그분의 계시의 말씀, 곧 성경에서 그분은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거듭난 후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그분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구절들이 분명하게 가리키는 바는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주하는 죄를 갖고 있으므로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비록 거듭났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해야 합니다. 만일 이 사실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속임을 당하고 잘못 인도될 것입니다. 그 결과 죄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침례를 받고 방언을 말한 뒤에는 더 이상 자기들 속에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체험 안에서 바로 그 죄진 상황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침례를 체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들 속에 죄가 거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성령 침례를 체험하고 방언을 한다 해도 죄의 본성은 여전히 당신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본성이 근절되었다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우리의 타락한 몸을 변형시킬 때까지 죄의 본성은 우리 육신 안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의 본성을 갖고 있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50년 이상 그리스도인이었던 자로서 나는 내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깊은 확신, 곧 깊은 내적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이가 아무리 영적이라 해도 그의 육신 안에는 여전히 내주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깨닫고 시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잘못 인도됨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죄 없는 완전함에 관한 가르침. 과거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이가 죄 없는 완전함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이런 가르침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가르침은 오류입니다. 완전주의를 가르치는 어떤 이들은 천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마태복음 5장 48절의 주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한 그들은 히브리서 6장 1절과 고린도전서 2장 6절 같은 구절들을 잘못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온전한이란 말은 사실상 성숙한, 온전히 자란을 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말하는 두 번째 축복을 받으므로 죄 없이 온전하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상태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다만 잠정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가령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당신이 주님을 풍성하게 체험했다 합시다. 그 결과 당신은 몇 시간 동안 죄 없이 온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당신은 다시 부주의함으로 주님을 실망시킬지도 모릅니다. 신약의 어떤 구절들은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천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마태복음 5장 48절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온전케 될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결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면 영원토록 그 상태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어떤 믿는 이들은 완전함의 체험을 너무 과장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체험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멀리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점은 우리가 영구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온전할지 모르나 내일 다시 타락할지도 모릅니다. 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을 변형시키기 전에는 죄 없는 완전한 상태에 영구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우리는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죄를 갖고 있다는 것, 즉 여전히 우리의 죄 있는 본성 안에 내주하는 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죄들을 사하시는 그분의 새 언약의 말씀에 있어서 신실하실 것입니다. 새 언약인 복음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하여 우리 죄들을 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들을 자백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는데 신실하셔야만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이는 그분 자신의 말씀을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들을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틀림없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은 반드시 신실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의로우셔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 예수님 위에 두심으로 십자가에서 그분을 우리의 대속물로 심판하셨으므로 우리를 불의로부터 깨끗게 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의로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우리를 씻는 데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들을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령 당신이 누구에게 빚을 졌다 합시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을 위해 이 빚을 갚아주어서 그 채권자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채권자는 당신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빚은 이미 갚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들을 위한 지불금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상에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말미암아 죄들을 자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분은 달리 어찌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셔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있어서 신실하시고 그분의 행위에 있어서 의로우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셔야만 하고 그분의 행위에 있어서 반드시 의로우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실함과 의로움의 차이를 봅니다. 죄사함과 깨끗케 함. 죄를 사하는 것과 깨끗케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차이를 알려면 죄들과 불의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죄들이란 범법함을 가리키고 불의란 범법함으로서 야기된 우리 행동 위에 있는 표시, 오점입니다. 죄를 지을 적마다 우리는 범법합니다. 그럴 때 이 범법은 우리 행동 위에 하나의 오점이 되고 이 오점이 불의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두 가지 물건을 구입했는데 하나의 값만 지불하도록 요청받았다 합시다. 당신이 하나의 값만 지불한다면 그것은 그 상점에게 죄를 범하는 행동이 됩니다. 당신에게 물건을 판매한 그 사람에 대해 그것은 하나의 범법이지만 당신의 인격에 있어서 그것은 불의의 표시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이들은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당신을 불의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들을 범할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죄들은 범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불의의 오점들입니다. 우리는 죄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 죄들, 범법을 용서하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의 표시, 오점을 씻어내십니다. 요한이 1장 9절에서 죄들의 사함과 불의에서 깨끗케 하심을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죄들을 용서하는 것은 사실상 불의의 오점을 깨끗케 하는 것이요, 씻어내는 것입니다. 교통의 회복. 이 구절들에서 사도 요한의 글은 부드러우며 섬세합니다.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실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런 다음 8절에서 그는 계속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서 그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9절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있어서 신실하심으로 우리 범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분의 행위에 있어서 의로우심으로 불의의 오점을 깨끗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하심과 깨끗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과실이 사하여지고 표시가 깨끗케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죄와 불의에 의해 깨뜨려져 버립니다. 그러나 죄가 사함받고 불의의 오점이 깨끗해 될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됩니다. 또다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교통을 통해서 신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제물과 속건제물로 드림. 이에 표현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을 드렸다는 사실은 그들 자신이 죄악으로 가득하며 죄들을 범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어떤 이들은 주장하기를 주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제물들의 성취가 되셨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의 예표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제물들의 성취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로서 당신의 상황과 상태는 어떠합니까? 당신 속에는 죄가 없습니까? 당신은 때때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주하는 주와 당신이 가끔 짓는 죄들을 어찌하겠습니까? 당신에게는 여전히 내주하는 죄가 있으며 또 습관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죄들을 범한다는 것을 자백해야 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자백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속죄제물과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 종일 우리는 우리의 속죄제물과 속건제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체험 가운데서 주님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의 속죄제물과 속건제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누리는 즐거운 시간을 한동안 갖지만 몇 분 후에는 무엇인가에 의해 혹은 누군가에 의해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자백. 우리는 여전히 안에 죄를 갖고 있고 또 가끔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께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거나 혹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절에 있는 굳건한 약속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만일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사해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주하는 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자백을 하고 주님의 사하심과 깨끗케 하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지은 죄들 때문에 괴로움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1장 9절에 있는 약속은 결코 죄에 대한 격려로 오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일부러 죄를 짓고 그 후에 자백하고 주님의 깨끗케 하심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념은 도덕률 폐기론으로 이끕니다. 도덕률 폐기주의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규제로부터 해방되었고 죄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곧 보겠지만 2장 1절에서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는 조건 아래 사함을 받고 깨끗케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갖습니다. 균형 잡힌 관점. 나는 우리가 거듭난 후에 죄의 문제에 관해 균형 잡힌 관점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거듭난 후 우리의 본성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본성 안에 죄가 없다거나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이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만일 죄를 짓는다면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겠다고 그분의 복음에서 약속하셨으며 또 그분의 말씀에 있어서 신실하실 것입니다. 더욱이 구속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만일 우리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정녕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날마다 그분과의 교통을 유지하고 그분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을 변형시키기 전에도 영구히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주의의 잘못된 관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고 또 온전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이김과 온전함은 영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죄 때문에 손상당하지 않도록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바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실패하고 죄를 지은 경우에는 주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심으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사하시고 깨끗케 하실 것입니다.